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 마땅히 알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들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 보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러나 좌로나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러나 좌로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성경에서 보면 물론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난,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생각, 그것이 정말 우러 가면 우러 치우치고 좌로 가면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우침은 집을 똑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데 치우쳐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쓸모가 없고 다시 다 져야 됩니다. 그 잘못된 걸 어떻게 중간에서 수정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치우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되돌려서 기준인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수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치우치면은 그냥 무익해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러나 좌로나 치우쳐서 무익한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무익해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 새롭게 했다는 거는 뭐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셔서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옛것은 십자가에 그 더불어 예수님과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옛것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그 친히 홀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면서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고 헤아리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계시로 인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해. 왜? 그거는 참이니까.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세운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일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아비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들을 낳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오다 가다가 조금 도와주고 양육하고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인정해야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떠한 그 권세라 그럴까, 어떠한 그 권능으로 그 사람들 앞에 서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자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또 돈이 있거나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간다 그래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아마 그러한 것에 사람들은 더 솔깃할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 중요시하고 있고 바울이 못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권세,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자기는 그냥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고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내서 그가 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청지기이다, 심부름꾼이다, 일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일을 해야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그 일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 역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사가, 그 하나님이 벌써 그를 키우실 때부터, 그를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수정란 속에 그 정말 그 하나가 세포, 정자하고 난자가 합해서 한 세포를 이루지만 그 속에 눈 역할 하는 거, 입 역할 하는 거, 팔 역할, 손 역할 하는 게 다 그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수정란 속에 처음부터 정하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신 것이요, 우리의 배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도록 하나님이 때맞춰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를 말을 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정말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유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내 마음,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가 지금 그의 뜻으로 하게 하셔서, 시키셔서 나는 그냥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맡았다. 맡았다라고 하는 거는 알았고 그리고 가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는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셔서 알아졌다. 보게 하셔서 보게 되었다.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되었다. 가르쳐 주셔서 나는 배웠다. 그러니까 다 그 출발점이, 출처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은 그냥 맡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맡은 거라는 건 자기 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관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직인 거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은사가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맡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님으로서 우리를 마음대로 쓰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소유물이 되었다든지 나의 손 안에, 나의 주장 아래 그분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이 찾아주신 것이요. 그분이 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물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지시를 받거나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셨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뜻대로라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뜻대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 안에서 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간곡케 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그리스도의 그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은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하신 뜻이지, 그분의 계획 속에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그 원함이나 노력이나 애씀에 있지 않다. 오히려 성경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 마땅한데, 버려져 마땅한데, 치우쳐져서 무익한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쓰시는 겁니다.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 보면은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악한 것 위해서도 쓰고 하나님이 뜻대로 쓰시는 것,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는 절대로 우리의 그 육체적인 것, 육체로서부터 나온 것, 아니면 우리의 외모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몸 안에라는 거는 우리의 그 육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요. 우리의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고 따를 수도 없고 그리고 육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있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새 피조물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첫그 수정란이 되어주셔서 우린 거기서부터 생성된 그러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 없고 그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떠한 것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 전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의 그 인정을 그 사람들이 잘 해주었다면 굳이 바울이 이런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은사들을 갖고요. 또 그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그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또 어느 면에서 무분별하고 무지한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속아서 그래서 속에서 각각 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파를 갖고서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갖고 뭔가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나는 너희들 그렇게 안 가리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어디를 쫓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처음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고린도까지 가서 그 헬라 땅까지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한 것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그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해주셨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사는 그러한 부분들이 삶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다오 하는 그러한 그 의미에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내가 복음을 맡은 자요 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해달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정말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그리고 세상적이며 감정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그냥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하는 그러한 일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들이 거기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성령님이 그들을 그렇게 시키는 일은 절대로 아닌데 죄짓게 안 하고 거짓되게 안 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은 오직 거룩하게 진리 안에 거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건데 근데 그렇지 못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결국 충성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비천한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왜?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스스로의 의를 갖고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어떤 자랑할 거를 갖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육신을 쫓아 사는 그러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원수 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교만이 결국 자기를 거짓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정말 자기만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면 어떡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자기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세에 많이 나와서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한 그러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거짓되다라는 얘기예요. 그 거짓되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성되지 못한 겁니다.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충실한 것. 작은 일에도 충실하고 충성되어야 큰일에도 충성되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일꾼으로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좇아 사는 그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지 못하다면은요, 사역만 충실해지는 그러한 것은 생겨지지를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연기를 잘해도 그 사람이 삶을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연기 잘하는 건 연기자지 그 삶의 열매가 좋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사람이 좋은 연기자가 돼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서만 정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뭔가 훌륭하게 보여지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올리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울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지만 결국 그 결과 높아지는 게 주님이 아니라 자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연기자지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가 그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열매고, 그리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일 때 우리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인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그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사람이 흉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성령께서 받아야 되는 영광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 하려는 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아버지가 하려는 대로만 했다고 그랬었어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고,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좇아서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만약 사람이 자기가 높임을 받거나 자기가 칭찬을 받을 때 어때요? 사도들은 옷을 찢으며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사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을 좇아서 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었나? 그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에게 그 뜻에, 그 하게 하심에 온전히 하나 된 그런 충성 때문이었어요.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내 좋고 싫고, 내가 아프고 뭐 힘들고, 내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성령의 하게 하심대로 조차하는,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주인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 명령이 뭐 편지만 갖다 줘라가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갖다 줘라, 어떠한 거를 뭘 하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듣고 하나하나 다 순종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편지만 갖다 줘라처럼 복음 전해라만 하고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는, 그 일일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것대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가 플랜을 짜고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나가서 막 하다 보면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지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충성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오죽 잘 아셔서,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에게 일어나 뛰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미 하시고 시키시는 거거든요. 해본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걸 다 잘하는 거 아니고 할 줄 아는 거 아니면서 잘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익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뭐든지 다 잘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바울들처럼 부르셔서 여기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라 지시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세워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거기에서 그 주와 동행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족한 거예요. 성령이 가라고도 안 하는데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고 아니 그래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보내셨어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 그거는 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그들이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성령의 뜻, 인도하심을 알도록 그분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계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빌립보를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을 때에 그냥 홀연히 움직여서 그 환관, 에디오피아 환관에게 가서 전도를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거기가 굉장한 거다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에디오피아 환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보를 거기에서 그냥 홀연히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적으로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과 꼭 합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쫓아가면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충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한 거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간의 리더들을 자꾸 두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걸 만든 것도 아니고요. 개바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만든 건 물론 아닐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 좋아하고 자기들에게 감동주는 그러한 설교자들, 그러한 전도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뭐 체육 저거 하는 사람 좋아하고 누가 사람을 좋아해도 뭐 때문에 좋아한다도 있지만 이유도 없이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또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던 이유가 없던 간에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그 여기고 싶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끼리끼리 이렇게 뭉친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의 노래가 더 좋아. 나는 저 사람의 춤이 더 좋아. 난 저 사람이 멋있게 생겨서 너무 좋아. 저 사람이 굉장히 인격이 좋아서 좋아. 뭐 이런 것처럼 자꾸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충만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색깔, 다른 그 리더, 또 다른 어떠한 좋고 싫은 자기 중심의 선택이나 그러한 끼리끼리를 가지면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하는 자요. 정말 그 사탄의 궤계에 악하게 쓰임 받는 거지요.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음부 세력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지거나 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탄은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꼬여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성령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의 몸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딴길 가도록, 딴짓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당하는 것이고 유혹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 깨에 넘어져서 자기 함정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들의 어떠한 유익이나 자기들의 어떠한 그 뭔가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지해서 정말 성령을 알지 못해서 분간 못해서 그냥 사람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일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일들,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KBS처럼 일본에는 NHK라는 그러한 이제 방송국이 있어요. 그런데 NHK는 그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어느 방송보다 신뢰받는 그러한 방송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HK에서 뉴스하고 NHK에서 해설하고 NHK에서 뭐 방송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본 사람들에게 그냥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사실로서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안목이라 그럴까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하고 틀렸을 때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NHK에서 그렇게 말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NHK에서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기를 키우는데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 육아 전문 그 상담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송을 많이 듣고 또그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묻고 성령님을 좇아서 그렇게 해서 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오히려 훨씬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더 신뢰하고 선생님 말에 더 신뢰하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그 뭐랄까 존경하고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어떤 루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하고 다를 때 진리하고 다를 때 그들은 진리보다 말씀보다 그쪽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다. 어떤 유명한 능력을 가진 어떠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 어떠한 또 학박사가 얘기를 했다. 뭐 애가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 뭐 우리 아빠가 그랬어. 참 그거는 귀엽다고나 봐줄 수가 있는데 모든 거를 다 분별할 만한 어른들이 분별하려고 들지를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가 택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게 하심에 따르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그것이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판단이나 세상 다른 정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정보를 듣고, 아, 그래, 이게 맞아.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러 가지를 않고, 그리스도에게 듣질 않고, 사람에게 듣고, 아,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이 진짜일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 판단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듣고 자라는 것처럼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인 걸 너희들이 여겨야 된다. 왜? 우리 말을 듣는 게 즉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인 거를 그렇게 믿어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막 이파 저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린도 사람들이 기분 좋아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말이 맞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매우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 내가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이라는 거 헤아리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보기만 하면은 헤아리는 것 같아요.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어서 그냥 까딱하면은 뭐든지 선악을 가리고 시비를 가리고 흑백을 가려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고 거기에 서 있는 가장 그 아주 선명한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심판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잣대를 갖고 우리가 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답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 그건 별거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판단을 받든지 그거를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평가가 곧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육체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요새는 이유도 없이 사람들의 그러한 그 정말 그 악플 같은 그러한 몰매를 막고 사람 하나 매장하는 거 그냥 순식간이에요. 그렇지만은 잊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얘기. 근데 꼬투리가 하나 어떤 사람이 재미로 어떤 사람이 잘 몰라서 한 그 한마디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나면서 그게 진짜가 되고 그것이 더 붙여서 불어나서 완전히 한 사람을 매장하고 한 사람을 그 끌어내리는 게 그냥 며칠이면 다 되는 일들이에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결과 사람들이 대인기피증을 가졌고 그 뭐랄까 공황장애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무섭고 시선이 무섭고 판단이 무서운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 목을 조르고 내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고 하는 그 작은 일은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그러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그 판단이 바울에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왜 작다고 얘기를 했나?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내게 하는 거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모든 것을 살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 그분이 나를 판단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냐? 결국 우리 육체 죽일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들의 몸은 죽여도 너희들의 영혼을 죽이지 못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인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나를 하나님에게서 뗄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떼갈 수도 없고 나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시름받고 어떻게 핍박받고 어떻게 죽임을 당한다 그래도 그것이 내게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큰 소리치고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겪은 그 많은 고난들을 그는 결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또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런 사람 디모데 하나밖에 없었다. 또 어떤 데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외로움을 겪고 배신을 겪고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만 사랑하고 그렇지만 섬기기를 그가 계속했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서 항상 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이려고 자기를 아주 금식을 하면서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얼마나 감옥에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도 그가 지금 그들에게 판단받는 일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어느 면에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럴까?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요. 그 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아요. 근데 뭐 삶에서 뭐 직장이 끊어진다, 일을 못하게 된다, 아니면 목숨이 없어지는 그런 것까지도 사람 때문에 된다 그래도 우리가 그보다는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늪에 빠지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스스로 그 아까 얘기한 대인기피증이나 두려움 속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일이 더 우리에게는 그 찾아오기 쉬운 함정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우울증이라는 말을 잘해요. 우울해지는 건 자기지 남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도들이 우울증에 죽은 게 아니에요. 환난 핍박 속에서 그들은 순교를 했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음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우울증이라는 거, 자기 스스로가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거는 믿음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늪에 빠지고 스스로 자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그 우울증이 우리의 영혼을 누구가 옆에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숨을 막고 자기 스스로가 좌절하고 자기 스스로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판단 속에서 갑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거야. 니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너희들은 다 있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자녀야. 너희들은 다 거룩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너희들은 이제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너희들이야라고 새로운 정체성과 그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독불 장군이 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외모적인 거,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것은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로나 좌로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높였다,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해했다, 비하시켰다, 자기를 갖고 씨름해요. 우린 지금 예수님을 높이느냐, 그거 한 가지인데.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이 낮아지고, 내가 낮아져야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건데. 나도 높아지고 예수님도 높아지고 할래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무지해서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그냥 막 전하는 사람들은 몰라도요,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살면 자기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참소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좀 아무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살기를 자기가 항상 힘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사실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참소를 받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 없다라든지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린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육으로 가진 모든 것이 안에서 죄의 법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버려야 되고, 그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매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님 따라가지지 않고 저절로 성령을 좇아서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살려면 자기가 스스로 사는 일이 끄쳐져야지만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자책을 받을 아무 일이 없다. 그것을 힘쓰고 그것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사람들한테도 실족함을 안 받고 살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막 이렇게 정말 너무 화를 내고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참담한 자로 여기고 그리고 실제로 이해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꼬투리 잡을 것은 없었어요. 시기했고, 미워했고, 싫어했지만, 예수님이 거짓되다든지, 뭔가 비굴하게 사람들을 속였다든지, 미워했다든지, 뭔가 도적질을 했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리고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돌을 던질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것으로 족하니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또 하나님과 다른 그러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비춤받고 또 버리고 또 부인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은 행위까지, 삶의 열매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보혈의 공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담대할 수 있고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 가장 가져야 될그 마음,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면에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다 그럴까? 그리고 자기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예요? 그 말은 자기가 적용되는 그런 부분은 어떡하겠어요? 슬쩍 피해간다든지. 합리화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빼버린다든지, 복음을 복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제 남편이 목회를 하면서, 남편하고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남편이랑 같이 돌본 영혼들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자식 같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엄마처럼 따르잖아요. 그치만 남편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교회에서 떠나버리면 제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하는 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도 그들이 어렵다고 해서 연락 오고 하면은 제 마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뭐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락하지 말라든지 아니면은 끊는다든지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민 교회에 미국에 와서 이제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데 저에게는 그 전에 이어져 있던 사람들이 일본에 대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도 한국에도 사람이 있고, 일본에도 사람이 있고, 미국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에 가면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만의 저인 것 같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또 일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일본에 가면 또 한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미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디에 가도 항상 마음에 있는데, 그러나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은 연락하지 말아라, 그쪽에서 사람끼리 싸우고 사람끼리 틀어져 가지고 저에게 그거를 지시하고 할때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어요. 왜 남편에게 순종 안 하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수도꼭지를 틀면 누구에게든지 맑은 물 내는 게 역할이지. 누가 틀면은 안 내주고, 누가 틀면은 내주고, 그거는 수도꼭지가 할 일이 아니지요. 내가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남편과 같은 감정,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하는 거할수 있지만, 또 남편하고 그런 관계라 내가 실질적으로 그 남편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진다든지, 그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연락한다든지, 그런 건 물론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거나 내게 도움을 청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어준 사람으로 그들이 알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건데, 그냥 인간적인 관계들이 아닌데. 내가 다른 건다할수 있어도, 내가 그래서 이 사람 끊고 저 사람 끊고, 이 사람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는 대로 내가 사람의 종이 되면, 나는 모든 거다할수 있어도, 아내로서도 살수 있고, 엄마로서도 살수 있고, 내가 뭐 누구도 나 아무도 뭐라고 안 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살 수가 없다, 일할 수가 없다. 나는 딴건 밥도 먹을 수 있고, 밥도 할 수도 있고, 다 생활할 수 있지만, 말씀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한 싸움이라 그럴까, 그러한 그것 때문에 참 고통받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람을 핸들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부모들이 그런 역할이요, 남편이 그런 역할이요, 아이들이 그런 역할이요, 제가 사랑하는 옆에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가 저를 자꾸 핸들해요. 그런데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들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싶지 않아서 다 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지. 그것이 같으면 좋은데요, 같지 않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모든 사람에게 돌을 맞아도, 제가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정말, 그거는 어느 누구도 어느 면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럴까, 안 해주는, 그러한 끝까지 거, 좀 타협하지. 왜 고집하느냐 그러지만, 고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수 있느냐 아니냐, 내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대단한 나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게 아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이어져 있는 그 이음줄에, 거기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요. 내가 살아야 사람 살리는 일도 가능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그러한 존재고, 우리 하는 일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라면 거기에서 그 작은 일에 충실하게, 그 작은 일에 충성된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고 자세라 생각해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역이 안 되고 내가 삶 속에서 곤란을 하게 되는데, 어려워지는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겠지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틈이 생기면 우리는 담대함을 잃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생활 속에서는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는 대로 자기 말을 하고, 있는 대로 자기 판단을 하고, 그걸 갖고 괴롭히고, 그걸 갖고 정말 모든 거를 그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걸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안다 그러고, 우리가 아 맞아 이게 정말이야 뭐 하고,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그거는 언제든지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니들이 정상이 어떻게 정상이냐, 아까 우러나 자러나 할때 기준이 어디냐. 우리는 크다 적다 많다 뭐 여러 가지 멀다 가깝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니들은 단어를 그렇게 쓰지만 듣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듣는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게 크고 적은 건지, 어떤 게 많은 거고 어떤 게 적은 건지, 몇 키로 이상이면은 뚱뚱한 거고 몇 키로 아래면은 저기 마른 건지, 몇 센치 이상이면 큰 거고 몇 센치 아래면 작은 건지.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누가 정한 것이며,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얘기인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의 인생이 좌우돼요. 그까지 키하고 몸무게, 자기하고 어느 면에서 상관도 없는, 인격하고 삶하고 상관도 없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좌우하는 것처럼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과 그러한 판단들이 우리를 뭐라고 한들,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수 없다고 한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판단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항상 우리가 그분의 시선 안에,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종에게 있어서 일꾼에게 있어서 신경 써야 되는 그 첫 번째 대상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뜻으로 그 주인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주인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게 하심에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보고 사랑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감추인 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거 다 들춰 그 내시고 죄를 죄로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시는 대로 우리도 알고자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서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비춤 속에서 그 하나님 보시는 알고 계신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죄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케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신다. 우리가 행위를 좇아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은혜는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들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은 열매로서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뿌리면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뿌리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썩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다 깨뜨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한 그 칭찬은 사실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홀로 그분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칭찬 받으실 우리의 출처고 우리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됩니다. 그것이 각자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게 되고 남도 보게 되고 알게 된다.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에 알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고 나타나신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거는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인하여 살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이 그로 인하여 전하여집니다. 복음은 뭐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요. 아무도 행위 의롭다 하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사는 그러한 새로운 삶,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싫고 좋은 대로 자기의 치우침대로 어떤 자기 한계 속에서 믿음으로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삶으로 일어난 분열, 그리고 거기에서의 치우침, 거기에서의 그 타협이라 그럴까, 자기 합리화, 그러한 모든 것이 결국 육을 쫓아 살아서지 성령을 쫓아 살아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성령을 쫓아 살면 진리 안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할 것이요. 형제들 간에 지체들 간에서도 성령으로 하나됨이 지켜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양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안에 삶의 실체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함이 없고 정말 충성됨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성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자기의 그러한 그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하려 했으나 자기가 위태로우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듯이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우리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대로 살리시고자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복음으로 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에 전심하게 하시고 일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수 있도록 악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